체험.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장소는 브니엘입니다. 이 장소는 야곱이 육체의 생명을 가장 많이 쓴 장소요. 또한 그의 육체의 생명이 처리받은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함. 이 장소에서는 야곱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니요, 야곱이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그와 씨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눌러놓으신 것입니다. 씨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씨름은 한 사람을 밑으로 눌러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했다는 것은 야곱더러 그의 밑에 굴복하라는 뜻입니다. 즉, 야곱을 힘이 없게 하고 다시 움직이지 못하고 몸부림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씨름은 상대방을 무력하게 하고 넘어뜨리며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씨름의 의미는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힘으로 눌러놓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러 오셨으나 그를 이기실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야곱의 힘은 실로 최강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실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나 스스로 계획하고 자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여러 가지 천연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구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은 주님을 믿은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전과 같이 총명하고 강하며 능력 있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뜨리신 적이 없고 그들이 하나님께 패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패했다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징계를 받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지난번에는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두 번째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말하고 세 번째는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패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패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극히 위험한 때에 처해 있는 것을 알고서도 여전히 방법이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에서를 알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하면 99% 성공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그는 마음으로 두려워했지만 다른 면에서 그에게는 여전히 방법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차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나 천연적인 생명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다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징계를 천연적인 자랑으로 삼고 자신이 자주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므로 영적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고 세상적인 교만만 있을 뿐 영적인 교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갖고 있다는 것과 약간의 다룸을 받은 것, 자질구레하게 다룸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의 육체를 장식하며 영적 교만의 자본으로 삼고 자신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 자매여, 혹 당신이 하나님과 5년, 10년 동안 씨름을 하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아직 당신을 이기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만일 당신이 나는 끝났다, 나는 일어나지 못하겠다, 나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 이끌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아직 당신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만짐. 하나님께 방법이 있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육체적인 생명과 천연적인 생명이 남보다 더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겼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와 씨름했다면 아마 20년이 더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찬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넘어뜨릴 수 없음을 보고 그의 환도뼈를 만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의 근육을 만지셨을 때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환도뼈의 힘줄은 온몸에서 가장 강인한 힘줄로서 사람의 가장 능력 있는 부분과 천연적인 능력의 중심점을 대표합니다. 이제 야곱의 천연적인 능력의 중심점을 하나님께서 만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야곱의 환도뼈를 만지신 이유는 야곱의 환도뼈의 힘줄이 드러나고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야곱은 에서가 그를 죽일까 두려웠고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죽음을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일생일대의 모든 재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물을 준비하고 각 대에 분배하였습니다. 야곱은 종들을 앞서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간격을 두게 했으며 또 에서를 만날 때에는 좋게 말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는 에서가 감정을 풀고 그를 받도록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자기의 가장 뛰어난 재능을 사용하여 그의 환도뼈를 드러냈습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만지셨습니다. 사람의 천연적인 능력에는 각기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천연적인 능력이 숨어 있는 곳과 특별히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특별한 부분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천연적인 생명의 능력이 숨어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가장 가련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련한 사람은 잘못을 범했을 뿐 아니라 또한 흑암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빛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설령 자신이 잘못을 범해도 스스로는 그것을 모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것저것이 틀렸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가 말한 잘못이라는 것은 여전히 그의 중심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가장 깊은 것은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아직 그의 강한 부분을 드러내실 기회를 드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도록 하셨습니다. 이제야 야곱의 모든 힘이 드러났고 그의 특징이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체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삭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삭이 필요한 동시에 야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도뼈를 만지심으로 우리는 부드럽게 되고 위골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도뼈를 만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느릿느릿하게 진보할 수 없습니다. 만일 느릿느릿하게 진보한다면 20년이 지나도 우리가 베델에 이를 수 없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20년 동안 징계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강퍅하게 되지 않도록 이제 당신의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탈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전이란 체험이듯 이것도 역시 전이란 체험인 것입니다. 당신이 한번 구원받는 것이 필요하고 한번 눈이 열려 그리스도의 풍성을 보는 것이 필요하듯이 당신의 천연적인 생명이 탈구되도록 당신의 능력의 중심점을 하나님께서 만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각자의 환도뼈가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의 천연적인 능력이 그의 계략 안에 감추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그의 재간 안에 감추어져 있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감정 속에 감추어져 있고 어떤 사람의 천연적인 능력은 자기 사랑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 안에 그의 천연적인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특징을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가 바로 그의 천연적인 능력이 만져질 때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천연적인 능력이 어디에 감추어져 있는지를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독특한 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생활의 각 방면은 그 독특한 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점이 당신의 환도뼈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천연적인 생명은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가지고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가 하는 소위 간증은 사실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행동과 생활과 일에서 그의 모든 것이 자신을 과시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과시를 만지셔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천연적인 능력은 자기 사랑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행함은 자기 사랑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공과를 배운 사람은 그의 행위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임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각종 상황에서 그의 환도뼈가 자기 사랑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에는 다 중심점이 있고 능력이 제일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것이 주님에 의해 파쇄될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모든 행함은 자신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천연적인 생명은 가장 큰 두뇌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는 항상 이것은 일리가 있고 저것은 일리가 없으며 이것은 말이 되고 저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 그는 두뇌로 분석합니다. 그의 두뇌는 너무 잘 돌아가고 머리가 너무 큽니다. 그는 항상 머리를 사용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그는 분석하지 않으면 즉시 살지 못합니다. 그의 두뇌가 그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외적으로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두뇌를 만지실 때 그에게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많은 곳이 천연적인 생명이 숨어 있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특한 점을 만질 때 당신 몸에서 일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당신이 완전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하나의 전환기가 될 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잘못이 겉으로 보기에는 자질구레하게 여기저기에서 많은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근본적으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한 환도뼈, 즉 천연적인 생명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통과시키지 않고 처리하시고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하시는 것은 겉으로 얼마나 많은 자질구레한 현상이 나타나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근본적인 변화를 갖도록 천연적인 생명의 중점을 강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만지자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부드럽게 되고 패배당하여 다시는 씨름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니엘의 의미. 아마 어떤 사람은 부니엘이 무슨 뜻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야곱의 부니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어떤 완악한 특징이 있고 그 특징이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의 행동하는 원칙이 되었다면 그 특징은 또한 당신의 천연적인 생명의 능력이 숨어 있는 곳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때 당신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많은 기회에 당신의 천연적인 생명을 한두 번, 열 번, 백 번 드러내었지만 당신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야뽕나루에 이르러 당신의 모든 재능을 다 써버리고 천연적인 생명의 집중점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손으로 당신을 만지시고 그것이 당신의 가장 보기 흉하고 가장 악하고 가장 더러운 특징임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일생일대에 자랑하고 영화롭게 여기며 놀랍게 여기는 것들과 남보다 낫다고 여기고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돌연히 하나님의 빛을 받을 때 그것들이 육체의 생명이고 더러운 생명이며 패배한 생명이고 사악한 생명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빛이 당신을 비추어 당신을 죽이는 이것이 바로 부니엘입니다. 본래 당신이 영화롭게 여기고 존귀 여기고 자랑할 만하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은 어떻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다 합시다. 하나님은 그것들이 당신의 육체의 생명임을 보여주시고 그 생명이 만져져 무너지게 하는 이것이 바로 부니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천연적인 능력은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직 빛을 보지 못할 때 당신은 오히려 처리받아야 할 그 점을 귀히 여기고 자랑으로 여길 것입니다. 형제 자매여, 당신은 당신이 자랑으로 여기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천연적인 능력은 그가 자랑하는 곳에 있습니다. 자기가 자랑하는 곳에 그와 천연적인 능력이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자랑하는 것을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때 당신이 자랑하는 그 점이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자 하는 점입니다. 아마 바로 그 점이 당신의 환도뼈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환도뼈를 만지기 위하여 당신을 비추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그 점을 만질 때 당신은 극히 수치스럽게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니 라고 말할 것입니다. 부니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환도뼈가 하나님에 의해 만진 바 될 때 자신이 약할 뿐 아니라 더욱 수치스럽다고 간증할 것입니다. 그는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던가, 내가 좋다고 여긴 이것저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것일 줄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기 흉한 사람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형제 자매여, 당신이 하나님께 만진 바 될 때 과거 당신이 행한 모든 것이 복이 흉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전에 그것들을 영광으로 여기고 당신의 장점이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이 당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상히 여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을 만지게 됩니다. 부니엘은 원문에서 하나님의 낯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낯은 곧 하나님의 빛입니다. 전에 하나님의 손으로 야곱의 환도뼈를 만졌지만 지금은 빛으로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당신을 비출 때 당신은 전에 좋다고 여기고 영광스럽다고 느끼고 장점으로 여겼던 것들이 이렇게 부끄럽고 어리석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빛비춤은 당신에게 치명상을 입힐 것이고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형제 자매여, 언젠가 우리는 부니엘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엔가 당신은 이것을 거쳐야만 합니다. 물론 당신이 조급해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랑하는 일들이 모두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일임을 보기 위해 환경 안에서 신실히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당신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사 부니엘 하나님의 낯의 빛비춤으로 인하여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천연적인 생명이 처리받은 것을 위장할 수 없음. 천연적인 생명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위장할 수 없습니다. 위장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우리를 멋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인이면 자연히 성인의 모양을 갖추게 되고 당신이 어린아이라면 자연히 어린아이의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당신의 천연적인 생명을 만지고 당신의 능력을 제함으로써 당신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몸에서 나타나시도록 성령에게 주권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천연적인 것을 거절해야 하지만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또한 그의 천연적인 생명이 처리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채 하는데 그가 겸손해할수록 더욱 그는 괴로워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것을 당신에게 말할 때에 당신은 그것을 그렇게 나쁘게 여기지 않고 천진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가 영적인 것을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말한 것은 참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아주 온유한 것 같으나 그에 대해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의 온유를 용서하소서 그의 온유는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무엇을 하는 척 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저지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고 천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웃고 싶으면 웃어야 합니다. 결코 무엇을 하는 척 하지 말고 가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천연적인 생명을 처리하는 것은 주님 자신이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의 어떠함이 아닌 것이 되라고 권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것입니다. 가식으로 겸손한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영적인 체하는 그리스도인의 천연적인 생명은 더욱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가식은 하나님의 일을 도리어 망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지난 세기에 주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어떤 사람의 집을 방문했었는데 한 젊은 자매도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매는 그 형제도 손님으로 온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그 형제가 빵을 먹을 때 버터를 발라먹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응당 다른 사람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상상 중에 있는 신령한 사람이 아닌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는 남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형제가 보통 사람과 똑같다는 것에 실망했습니다. 그녀는 그 형제도 빵을 먹을 때 버터를 바르고 빵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신령한 사람이 어찌 보통 사람과 똑같을 수 있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빵을 먹을 때 버터를 바르는가, 밥을 먹을 때 말하는가 안 하는가에 있지 않고 남과 달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데 있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천연적인 생명을 처리하는 것을 땅에도 하늘에도 없는 특별한 사람으로 가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 가장하거나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만지고 우리를 처리하시며 우리의 천연적인 능력의 중심 부분을 만짐으로써 우리에게 갈 길이 없게 하고 더 이상 살 수 없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니엘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부니엘은 우리 스스로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순수하고 참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참된 사람을 꾸며내지 말고 참된 사람으로 가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매가 진실할 때 그녀의 마음 속에 내가 얼마나 진실한지를 보라는 생각이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런 진실함은 꾸며낸 것이고 우쭐대는 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녀의 진실함은 하나님 앞에서 별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만져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 없는 것을 있는 채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에 따른 그대로의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천연적인 생명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여,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만이 가치가 있고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에게서 나온 것은 당신이 그것이 아닌 사람이 되도록 할 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만이 당신을 이스라엘로 만듭니다. 하나의 표시, 다리를 절게 된. 야곱은 부니엘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만지셔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체험할 당시에는 잘 모르고 몇 개월이 지난 후 혹은 1, 2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은 그에게 그때 처리한 것이 그의 천연적인 생명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자기에게 그런 체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어느 날 당신이 기도할 때 마음속이 즐겁다고 해서 당신의 천연적인 생명이 처리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체험에 있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당신의 천연적인 생명을 만졌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는 것은 주님이 만지신 후에 모든 행동이 불편하고 전과 같이 편리하지 못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에 다리를 저는 표시가 있게 됩니다. 당신이 다리를 저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연적인 생명을 만지셨다는 표시입니다. 어느 해 어느 달에 당신의 천연적인 생명이 처리되었다고 집회에서 간증하는 것이 표시가 아닙니다. 그 표시는 어떤 영적인 체험에서 당신이 다리를 저는 것입니다. 본래 당신은 계획할 때 계획하면 할수록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획하려고 할 때마다 숨이 끊어진 사람 같이 계획을 하지 못하고 계획할 때마다 불안감을 느낍니다. 본래 당신은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큰소리치며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입 밖으로 말하기도 전에 마음속에서 귀찮게 느끼고 다시는 전과 같이 강물처럼 그침없이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래 당신은 수단이 많고 방법도 많으며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이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해야 한다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천연적인 생명이 하나님의 처리를 받았다면 당신이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을 다루려고 할 때 당신의 속에서 숨이 끊어진 것 같고 힘이 솟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일할 필요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지혜롭게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괴술의 말을 하려 한다면 당신이 말해내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환도뼈가 위골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숨이 끊어진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리를 받은 사람은 천연적인 능력과 영적인 능력을 구분할 줄 압니다. 당신의 천연적인 생명이 처리된 후에 주님을 위하여 일할 때 당신은 천연적인 능력을 쓸까봐 두려워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말을 어떻게 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예상되는 결과를 얻을까 두려워합니다. 만일 당신이 다시 천연적인 생명에 의해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당신 속이 차가워지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다리를 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조금 만지셔서 양심이 약간 불안할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근본, 곧 대퇴근을 만지셨는데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저는 사람입니다. 우리 일생의 표시가 될 우리의 다리를 저는 이 표시를 갖기 위해 우리 몸에 하나님의 근본적인 한 번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다리를 절게 된 후에는 우리가 움직일 때나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로 불편을 느끼게 하는 어떤 것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지셨다는 표시입니다.